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셀럽의 행복 라이프 내가 기억해야 할 삶의 이야기들 2. 길모퉁이 도시기행 여행은 영혼과 간식의 문제 3. 차의 시간 차 한 잔의 의미 4. 지구별 우체통 고개 운전을 펼치는 인도의 자동차들 셀럽의 행복 라이프 내가 기억해야 할 삶의 이야기들 신소율 그녀의 눈빛이 나를 책으로 이끌었다. 첫 문장을 읽고 났더니 멈출 수가 없어 정세랑 소설 시선으로부터를 하루 만에 독파했다던 그녀의 반짝이던 눈빛이 끝내 잊히지 않는 탓이다. 배우의 추천작을 단숨에 읽어내려가며 가상 캐스팅의 재미에까지 빠져들었다. 작중인물 중 몸이 약한 딸을 미국으로 보낸 공허함을 독서로 달래며 밝은 성품을 잃지 않는 난정이 그녀 특유의 소탈하고 안정적인 연기로 머릿속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였다. 드라마 트레인 종영 후 세 편의 영화 촬영까지 순조롭게 마친 배우 신소율 37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고 다닌다. 정세랑 작가님 작품 중에 드라마나 영화화 된다는 얘기 혹시 없어요? 데뷔 15년 차 배우에겐 책이 연기 열정을 지피는 존재가 되고 있다. 평소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그녀는 에세이, 소설, 인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즐긴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대입시키며 문장 한 줄에 쉽게 눈물 짓고 웃음 짓는 애서가 배우 신소율. 감수성 풍부한 그녀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연기력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직업이나 성격 등 캐릭터의 생소한 면모가 발견되면 그녀는 유사한 스토리의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부터 떠올려 본다. 만약 기억이 흐릿하거나 관련 책을 읽은 적이 없다면 새롭게 찾아 읽는다. 언제 카메라 앞에서 발현되게 될지 모르니 평소 독서를 통해 느낀 감정을 마음속에 고여넣는 그녀는 감정 수집가라 불러도 좋을 연기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사랑스러운 부산 소녀 모유정이나 트레인의 냉철한 과학수사대 요원 이정민 등이 이렇게 책에서 얻은 감성을 바탕으로 탄생됐다. 최근 발간한 에세이집 아이보다 아이에서 고백하듯 그녀는 어떤 배역의 이미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이미지에 맞게 습관이나 말투를 고쳐부려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생소한 직업을 만나면 주위를 수소문해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한다. 배우 신소율의 연기에는 그래서 한결같이 진정성이 배어난다. 연기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타인의 삶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책이란 풍요의 밭을 거닐며 낯선 인생들을 그려모으고 있다. 15년여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기해온 작품이 무려 50여 편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캐릭터를 균형 있게 표현하는 감각이 뛰어나 어떤 역할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대본을 받으면 캐릭터의 감정 몰입을 잘하는 편이에요. 배역의 정이 가서 막상 맡고 보면 캐릭터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적으면 확실히 연기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제가 맡은 배역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대본 속의 삶은 대부분 제가 겪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요. 이건 거의 강박처럼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독특한 직업이나 남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은 비교적 평범한 인물을 연기할 때도 리얼리티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 의미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신인 때 간호사 역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극중 할머니 환자와 병실에서 분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촬영할 때였어요. 할머니가 이것 좀 먹어 하면 제가 정말요? 하면서 순대 하나를 집어먹는 씬이었죠. 그 장면을 보시고 간호사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이 볼때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부분이 다소 불편할 것 같다고요. 병원은 청결이 생명인 곳이니 100번 맞는 말씀이었죠. 당연한 상식인데도 실제로 그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어 입원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 함부로 단속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대중에게 신소율이란 배우를 알린 응답하라 1997의 모유정 역시 생소한 캐릭터이지 않았나? 실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 부산 소녀를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오디션을 보고 집에 와서 스스로 너무 낯간지러워서 이불킥하고 그랬어요. 애교가 전혀 없는 내가 귀엽고 밝은 모유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죠. 캐스팅이 되고 나서 당연히 사투리를 따로 배웠지만 사투리만 배워 연기하는 것은 어쩐지 겉핥기 같았어요. 부산이란 지역의 정서를 파악하고 싶어서 사투리 유래라는 책을 읽었죠.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웃음.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가판대에서 파는 미니북들 있죠? 지방 갈때 가볍게 읽기 좋고 재밌는 내용도 많아서 종종 이용하는데 그 책도 휴게소에서 산 거였어요. 사투리는 물론 각 지방의 생활 양식이나 주민들의 성향 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놓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덕분에 모유정의 바탕이 되는 정서를 체득할 수 있었으니 큰 도움을 받은 거죠.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연기가 비롯되는 배우다. 그런 본인에겐 책이 이 세상과의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어주겠다. 이를테면 영상을 보거나 인터뷰 같은 방식도 미처 몰랐던 삶을 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내 나름대로 감정을 헤아리고 깊이 느껴볼 여지가 없어요. 문장의 끝에 여운이 남는 텍스트가 제겐 좀더 친절한 통로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읽는 것도 좋아해요. 생생한 이야기들이라 내가 맡은 캐릭터가 이분과 비슷한 감정겠구나 싶으면서 감정이입이 더잘 되거든요. 전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으로 배역을 표현하고 싶단 바람을 갖고 있어요. 시, 다리오란 영화에서 삶의 매너리즘에 빠진 여성을 연기했었는데 피곤해 보이려고 정말 연기를 하는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분명 나도 이유 없이 무기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우울증을 극복한 작가들의 에세이를 읽는 시간이 내가 처했던 상황과 감정을 상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편안하게 독서하는 일상 사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더라. 에세이집에서 읽은 건강한 고민과 걱정의 적정선을 살짝 넘어간 상태로 불안정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문장에 마음이 쓰여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직업 특성상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실수가 많은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행이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극도의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쉽게 피로하고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유일하게 독서할 때 안정을 찾죠. 책은 오래전부터 저의 편안한 친구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새학기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꼭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셨어요.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게 한 다음 서점 앞에 있는 맛있는 메밀국수 집에서 국수를 먹었던 것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책이 저한테 새로운 시작의 의미인 동시에 정서적 고향 같은 존재인가 봐요. 책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어서인지 생각과 말투에서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온다. 대형 서점보다 동네 책방을 베스트셀러보다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책이 더 어울린다. 대학로에 있는 어쩌다 산책이란 책방 가보셨어요? 제 취향인 책들이 많은 데다가 뮤지컬 배우인 남편의 공연장 근처라 요즘 그것을 자주 가요. 어딜 가든 근처 작은 책방이 꼭 들리죠. 제 관심사나 그날의 기분에 맞는 책을 발견했을 때 하루 종일 즐겁거든요. 대형 서점에서도 매대에 누워있는 책보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제목이 끌리는 것을 고르죠. 그 다음 본문을 대여섯 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사요. 문제는 책 내용을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글귀가 나오면 사진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해요.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두세 명 정도 있거든요. 친구들과 그 문장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대화하면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흔한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책이 스승도 되어주고 벗도 되어주면서 참된 배우로 성장시켜준 것 같아서. 신인 때 서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대부분 조연이다 보니 극에서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럴 때 소설을 읽으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어 좋았어요. 상상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존경하는 배우를 입혀보는 것만으로도 연기에 대한 애정이 샘솟았죠. 책은 그렇게 저를 더 욕심내지 않아도 행복한 배우로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출연한 작품이 엄청난 흥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이야 몇 명만 있어도 성공이라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작품을 조금 더 좋아해요. 배우로서의 꿈도 그저 오래 하고 싶다는 바람이 전부여서 경솔하지 않은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 사람 신솔로서의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가꿔 나가고 싶어요. 이제껏 배운 신소율이 쌓아온 필모그래피는 그녀가 읽어온 책들과 결이 같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단 은은한 수은등처럼 긴 시간 동안 곁을 지켜주는 힐링 스토리들, 평범하지만 삶을 반짝이게 해주는 일상의 편린들을 담고 있어 그녀의 출연작들은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 최근 출연작인 독립영화 긴 하루 역시 사람에게 하루란 시간이 어떻게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지 그 여운이 깊게 남는 작품이다. 배우 신소율은 자신의 오랜 취미인 독서를 안식처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녀의 출연작들에게도 퍽 어울리는 단어란 생각이 스친다. 이상으로 셀럽의 행복한 라이프를 마치겠습니다. 길모퉁이 도시기행. 여행은 영혼과 간식의 문제. 해외로 나가는 발이 묶이고 나서 아쉬운 여행지는 숱하게 많지만 타이난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곳들과 확연한 차이점을 갖는다. 나는 타이난을 두 개의 문장으로 기억한다. 나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다. 나의 추억은 언제나 골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문장들은 타이난의 한 호텔방 창문에 새겨져 있었다. 허공에 둥둥 떠 있는 한자를 동행이 해석해준 그대로 옮겨보면 그랬다. 영혼과 골목은 분명 통하는 데가 있다. 골목에서 보고, 듣고, 맛본 것들은 지금껏 이어져 온 도시의 시간과 기억과 습관의 산물이고, 이는 영혼의 다른 이름이라 해도 무방하다. 영혼과 골목의 문장은 타이난 출신의 대만 문학가 예스타오 1925에서 2008가 남긴 것이다. 골목 문장의 뒷줄에는 이런 내용이 따라온다.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이런 골목에 묻어있기 때문이다. 골목에서 도시의 영혼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그런 영혼을 알아보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타인안의 영혼은 샤오츠라고. 샤오츠는 작은 그릇에 담긴 한입거리 간식이다. 길거리 음식도, 번듯한 레스토랑 음식도 작은 그릇에 나오는 샤오츠로 구성된다. 한두 접시는 기본이며 여러 접시를 흡입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수많은 메뉴를 자랑한다. 미식 여행을 즐기지 않는 나로서도 간식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저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저 귀엽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작은 먹거리는 여행의 자양강장제가 아닐까? 맛있다는 감각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다. 타인안에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았다. 허름하게 낡았지만 삶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골목에서 더운 나라 특유의 느린 호흡과 정적의 시간을 겪으며 하루 종일 차를 마시고 시시때때로 간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뾰족하게 벼려진 마음의 모서리들이 물렁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들 옆에 앉아 작은 접시에 담긴 입에 착착 붙는 소박한 음식을 몇 접시나 비우고 음료컵이 담긴 길쭉한 비닐봉지를 손목에 걸고 다녔다. 먹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한국인만은 아니었다. 타이난 사람들이 그랬다. 섬나라 대만의 남쪽에 자리한 타이난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가장 오랫동안 수도로 활약했던 곳이다. 타이베이는 19세기부터 대만섬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 그 이전까지 대만의 역사는 타이난에서 이루어졌다. 대만 문화의 원류인 동시에 대만 음식의 모태가 된 곳이다. 음식에 있어 타이난은 넘치도록 풍부하다. 해산물, 육류, 채소, 과일 등 식재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데다 미각에 있어서 타고난 타이난 사람들은 맵고 달고 짜고 시고 쿰쿰하고 담백한 모든 장르의 양념을 총동원하여 요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이난에 간다는 건 미식 여행으로 통한다. 음식의 진심은 샤오츠의 나라. 타이난을 고도 경주에 비유하는 책도 있으나 두 도시가 닮은 점은 오로지 옛 수도라는 점뿐이다. 16세기 이전의 타이난은 선사시대처럼 까마득하다. 분명 중국색이 강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섬의 영혼은 중국의 얼굴이기도 하고 청일전쟁 직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기도 하며 오래전 역사 속의 네덜란드 혹은 스페인이기도 하다. 먼, 먼 기억 너머로부터 명맥을 이어온 원주민인 고산족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민족의 침입과 점령, 그로 인한 문화의 뒤섞임은 건축으로, 언어로, 그리고 음식으로 그 흔적을 남겨놓았다. 타이난의 샤오츠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침투하고 응용되고 뒤섞인 결정적인 장면인 셈이다. 깊은 단맛과 폭발하던 감칠맛, 아삭아삭 씹히는 신선한 감각,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맛의 향연. 나는 수많은 샤오츠를 맛보며 수많은 영혼과 영접했다. 갈아낸 무와 전분을 섞어 쪄낸 무떡과 찬물에 담가 오래 끓인 달걀인 차에다는 꽤 좋아하게 되었으나 흐물흐물하고 느끼한 곱참국수나 장어볶음을 넣은 샌드위치는 도전정신이 필요한 음식이었다. 튀긴 취두부와 오리머리 탕국 같은 하드코어까지 가지 않아도 그곳엔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다. 먹는데 진심인 타이난에서도 최고로 꼽힌다는 오징어 쌀국수는 진정 최고의 승자다. 작은 오징어 한 마리가 턱 얹힌 것 말고는 잘게 썬 샐러리 조금이 고명의 전부지만 툭툭 끊어진 국수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다 보면 감칠맛 나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우게 된다. 역시 국수 문화의 최고봉은 맑은 국수다. 그 자리에서 싱싱한 과일을 깎아 먹음직하게 담아내는 과일 가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어찌나 과즙이 달고 향이 풍부한지 열대 과일이 밍숭밍숭 맛없다는 편견은 대체 어디서 왔나 의문을 갖게 되었다. 식후 과일 한 조각의 습관은 일본 점령기에 시작된 것이란다. 또 다른 국민 간식은 두부 푸딩 더우하다. 콩꽃이라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 보길. 부들부들하고 매콤하며 매끄러운 식감은 자랑하는 더우와는 대만인의 감수성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 타이난 출신의 유명 작가 예스타오가 샤오추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타이난 사람들은 샤오추를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이며 큰 야망 없이 단지 평화롭게 살고자 하며 맛이 있는 샤오추를 먹을 여유가 있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예스타오 선생은 어떤 샤오추를 가장 좋아했을까? 나는 괜히 그런 걸 궁금해하며 타이난에 다시 가볼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으로 길모퉁이 도시기행을 마치겠습니다. 차의 시간, 차 한 잔의 의미. 새해가 밝았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2022년을 맞이하며 지난해를 돌아본다. 나에게 2021년은 기억에 남는 행복한 한 해였다. 그 중에 센터에 연재를 하면서 글을 썼던 시간들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 시간들 덕분에 매번 다른 차들의 향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새해가 되면 엄마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다환을 꺼내서 차를 내어주신다. 엄마는 올해도 풍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말차 다환에 녹차를 우려내어주신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다환에 차를 마시면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올해도 엄마의 차 한 잔으로 새해를 시작하였다. 매년 엄마가 내어주시는 첫 차는 우리나라 녹차 오전이다. 그해 엄마의 첫 차가 녹차인 이유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란 녹차의 맑은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의 새해 첫 차 한 잔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을 준다. 엄마는 언제나 차 한 잔을 내어줄 때 의미를 담아 차를 주신다. 그 의미를 담은 차 한 잔의 힘이 크다고 느낀다. 그래서 차를 우릴 때면 꼭 거창한 뜻이 아니어도 작은 의미라도 담아 차를 내려고 한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차와 그림 있는 전시를 기획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전시관 또는 공간에서 티클래스를 해야지, 차와 관련된 글을 써야지 등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 차를 우린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계획을 다잡고 미래를 그려보기도 한다. 마음과 의미를 담은 차 한 잔 덕분일까? 차를 우리면서 담았던 크고 작은 바람들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에겐 차한 잔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새해를 맞이하며 차를 한번 내려보는 건 어떨까? 차 한 잔의 차에. 새해를 맞이하며 차를 한번 내려보는 건 어떨까? 한 잔의 차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차를 내려주면서 차 한 잔의 의미를 담아줄 수도 있다. 나에게 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차 한 잔이 있다면 한 해의 시작을 차와 함께 맞이해보자. 이상으로 차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구별 우체통, 고개 운전을 펼치는 인도의 자동차들. 인도에 방문해 본 사람들은 대다수 인도 운전사들에게 리스펙트를 외치며 엄지를 치켜세울 것이다. 양쪽 사이드미러를 잡은 채 좁은 골목길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나 4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차들 사이를 비집고 추월하는 모습은 가히 고개 운전에 가깝다. 밤새 10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버스에 앉아 가다 보면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든 시골이든 도로 옆에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전복되거나 부서진 차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니 인도에서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 인도에 살면서 운전사를 고용하라는 권유를 종종 받았다. 차선과 신호등이 제대로 없는 데다가 양보 운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도에선 차를 끈다는 것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고 위험하다. 인도의 운전자들은 사이드미러 보는 게 귀찮다며 아예 접고 다니기도 하고 밤에 뒤차 상향등에 눈이 부시다며 백미러의 방향도 뒤차에 맞추지 않는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국처럼 보험사 직원이 오는 것도 아니며 경찰이 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편이 심신 안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다. 운전기사의 월급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만 원으로 충분하니 고용해서 자녀 등하교도 시키고 편하게 시장도 보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두는 것도 마냥 편한 일만은 아니다. 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시장에 가서 딴짓을 하느라 픽업을 제대로 못하거나 집안일이 있다며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지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이런 인도에서 시간으로는 8년 넘게, 거리로는 8만 킬로미터가 넘게 운전을 했다. 교통지옥 같은 뉴델리 도심에서도 해발 2000m에 위치한 남인도, 닐기리 산맥의 험한 고갯길도 운전했다. 벵갈로르 공항에서 우티까지 밤새 8시간을 달리기도 했고, 뉴델리에서 우티까지 3,000km 되는 거리를 8일에 걸쳐 운전하기도 했다. 3,000km 거리를 매일 10시간씩 운전해서 중단했다고 하면 누구나 묻는다. 졸리지 않았냐고. 인도의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졸릴 새가 없다. 고속도로 위로 소떼나 염소, 양떼가 지나가기도 하고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놓은 넓은 보도블럭 위에서 소들이 여유롭게 쉬기도 한다. 소달고지나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니 긴장감을 늦추기 힘들다. 화려한 운전 경력을 가진 나도 인도에서 첫 운전을 할 때는 용기가 부족했다. 새 차를 사 인수받으러 가는 날,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올 용기가 나지 않아 인도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친구는 나보다 몇살 어렸지만 거침없이 내새 차를 운전하며 나에게 운전 강의를 해줬다. 전방 조심만 잘하면 된다라던가, 속도를 줄이더라도 정지하지는 마라 등 그때의 가르침 이후 인도 운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인도에서 운전을 하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너무 편안하다. 일단 모두 차선을 정확히 지키니 고속도로에서는 졸리기까지 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인도에서 운전할 때가 더 편했다. 한국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곧바로 울린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기도 한다. 보복 운전까지 심해 운전할 때 보통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하면 인도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마음가짐이어서 굳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다. 나부터라도 운전 방식은 한국처럼, 마음가짐은 인도처럼 가져야겠다. 이상으로 지구별 우체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윤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